오늘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을 할까요? 오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허그도 하고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1세기 전에 그 독일 신학에서는 2편하고 이렇게 저편을 구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저곳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은 저편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이렇게 두 갈래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슬픈 자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가 빵을 요구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세상적입니다. 당신은 바보 같고 돈을 앞세우며 이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하늘인 저곳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이민교회나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민교회의 상황은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데 한국교회를 보고는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세상적으로 편한 것만 추구하고 돈에 풍성한 것만 요구한다.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만 구한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것이 영광신학에 너무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뭐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같이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야 했었는데 이렇게 돌보고 나눠주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이 다른 공동체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다른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오늘 순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가 라는 제목을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쉬운 답입니다. 다들 다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누구에게 순종을 하려면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누구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붓기 전에는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아주 지극히 낮고 낮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본문에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사울이 기스 지파라고 하는데 이 기스 지파는 기드온의 집화인 것입니다. 기부와 집화는 사사기 20장 21절에 나오는 집화인데, 그 집화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레위의 첩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걸쳐 지나갔을 때, 우리 사사기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새벽에 이 기드온 집화, 베들레헴을 지나갔을 때,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을 지나갔을 때 베들레헴에게 이렇게 유숙하고 이렇게 그 거기서 이제 자게 됐는데, 거기에 자게 됐을 때 베들레헴 기브아 지파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그 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관계해서 할 테니까는 그 첩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숙한 집에서 그 레위의 지파의 첩을 보호하려고 자기 딸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 레위 지파의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밤새도록 관계를 해서 그 레위 지파의 첩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돼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첩의 시신을 12동락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보내니까는 이스라엘 내에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기브아 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속에 기브아 지파가 있는데,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열한 지파와 같이 싸우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의 용사가 죽고 그 남은 600명이 광야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600명이 광야에 도망간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지파가 회개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족속의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졌다 라고 통곡하면서 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단순히 600명이 남아서 그것이 이제 지파의 지파로서의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 사울 왕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무엘상의 전에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도 사울은 열두 지파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적은 기부와 자손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 자신도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 나는 누구를 알려면은 이렇게 사울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처럼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반대로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순종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존 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2001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순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나는 1년 동안 목회 행정 비서에서 부서장에 전달하는 많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근데 그 목사인 부서장이 부서에 지시하는 지시사항들이 현명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속으로 많이 투덜거렸고 그러던 중에 어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 목사의 자리에 둔 사람이 누구냐? 너냐? 아니면 그 사람이냐? 목사님입니다. 맞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목사의 결정에 담긴 지혜를 너한테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 목사가 나를 따르듯이 내가 그 목사를 따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렇게 그 존비어가 이렇게 기술합니다. 대개 몇 달이 지나면은 목사의 결정이 결정에서 담긴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순종의 원리보다는 내 논리를 높여서 자기 만족에 빠졌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 자기가 높아지면, 자기의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높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잘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은 이 어떤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마음속에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는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십계명을 모두 내 힘으로 지켰습니다. 내 힘으로 지켰는데 이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다는 질문보다는 내게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모세의 율법, 모세의 계명을 다 내 힘으로 지켰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던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구약의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 청년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순종을 잘 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대상이 정말 나타났는데, 그 순종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마음이 높아집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가 이렇게 풍성해지자 노아가 이렇게 아, 그간에 그 홍수 전에 모든 것을 좀 달래는, 홍수의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을 달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하고 자기가 거하는 장막, 그 텐트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인 함이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고함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커버하고 덮어주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치 아니하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함, 그 함의 마음은 높아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그 말씀이 마음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진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높아진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형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높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마음이 높아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않는 사람도 마음에 높아지게 됩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의 잣대를 보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지 그 순종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낮았던 그 사울이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더니 마음이 높아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것을 탈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낮은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주는 사람이 마음에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낮은 사람이 되어야 누구에게 순종할지 그 순종의 대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인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으로 있을 때는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낮은 마음을 이해하고 본인 자신도 낮은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마음을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배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로서 고난을 받는 이유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에 살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고 그 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그 주는 삶을 끝까지 남은 육체의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거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거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왜 왕이 듣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보장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거하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떡하지? 나는 순종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고 내가 죄인이다. 나는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순종을 하지 못한다고 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밖에서 이 마귀가 주신 주었던 생각인 것입니다. 순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지, 내 능력은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야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 모두 낮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순종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 낮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서 그 남은 여생을 주님 안에 은혜롭고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쫓아서 사는 주님의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저희들 모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생각으로 주님이 누군지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누군지 쫓아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